워낙 유명한 스토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다가 만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어디선가는 들어본 본문일 거다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Good Samaritan, Good Samaritan,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몇 번인지 생각은 안 납니다만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 몇 번 한두 번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설교가 전혀 쉽지 않았다. 본문이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결이 있는 본문이라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하면 이 말씀의 내용이 그냥 부분적이지 않고 그저 적어도 핵심적인 것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오늘 한번 함께 풀어갈 때 여러분 잘 좀 마음에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 본문을 두 사람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교사의 관점이고요. 결국 이제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율법 교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봤을까, 또 어떻게 결론 부분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은 물론 이 스토리를 텔링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6절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물론 이제 스토리를 반영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과연 이웃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앞서 율법 선생이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의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보면 아마 오늘 스토리를 좀 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율법 교사의 관점에서 봅니다. 율법 교사가 사실은 두 번 질문하죠.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두 번 다 경우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는 말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든지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기보다 못해 보이게 하려고, 자기도 율법 선생이니까요, 율법 교사니까, 예수님도 랍비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뭐 알아?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또 심지어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모티브가,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영어 성경에는 to justify himself, 자기를 의롭다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 되게 좀 깊이가 없는, 깊이가 있다면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으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고 여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거칠게 다루시거든요, 이 사람을, 이 스토리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완전히 잡혔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율법 교사를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완전히 그 속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사실은 이제 10장과 11장을 좀 겸하여 읽으면 좋겠다 생각됐는데, 이제 11장 특별히 그 37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를 선포하시고요. 45절 이후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화를 선포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 앞에 나온 율법 교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연결해서. 근데 이 율법 교사의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이제 그 마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냐면은 46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짐은 엄청 지어줍니다. 종교적인 짐이 되게 무겁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이 마음의 obligation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obligation. 예.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 기도 맡으신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었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교회까지 갈 수 있을까? 눈이 엄청 내리는데 근데 최선을 다한다. 뭐 노력해 본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마음의 짐이잖아요.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게 진짜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율법 교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무거운 걸 다 짊어지는데 자기는 손가락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교인들한테 오늘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로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장식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나는 이처럼 우리의 전통을 리스펙트하고 우리의 역사를 귀히 여기고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우대한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도 그들을 미워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한 말을 전혀 들으려고 안 한다. 조상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진짜 무서운 얘기는 52절인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사람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열쇠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딴 사람이 못 가질 정도로 자기가 갖고 있어요. 지식의 열쇠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문을 열지도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아예 지도자가 안 되면 중간이라도 갔을까요? 지식의 키를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거고 저들은 율법을 몰랐으면 좋았을 거고 저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 만한 돈이나 그러한 여력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가 뭐죠? 정말 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익스포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신앙적 질문인가요? 솔직히 저는 이 영생이라는 말로 질문하는 이 자체가 좀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quality of lif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었을 때 나타나는 abundant life를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1세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영생이란 단어가 쓰여졌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길고 긴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생이라고 했을 때 생명, 라이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ages, 길고 긴. 그러니까 이것을 뭐 forever, eterna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eternal life가 된 건데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 선생이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자기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율법은 언약적,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사실상 유대교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찾아요. 내가 죽어도 계속 살고 싶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영생이란 단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혹시라도 우리도 이제 이런 오해를 좀 가질 수 있죠.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거다. 사실 그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의미가 깊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보편적인 종교적인 개념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그 고대 헬라 철학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immortality of soul, 인간의 영혼은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게 이제 그 고대 헬라 철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옷을 입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survive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오래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전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압니다.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 율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데 적어도 앞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안 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의 공간 안에서, 자기 박스 속에서 그대로 머물도록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이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큰 두 가지 강령을 얘기했단 말이죠. 잘한 거죠. 율법을 너무 잘 서머라이즈한 거죠. 이 사람 율법을 알죠. 그런데 그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근데 네가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시고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걸 플레이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그 다음 스토리까지 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적어도 요거 한번 좀 얘기해 보고 가자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옳게 보이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 뭐 저를 그래도 좀 잘 봐주시는 분은 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될까요, 거기에? 이거는요 사실 우리 속마음이기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돼요.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너희들. 그러면 진짜 하신 말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당신이 예수라도 그건 모를 거야. 그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웃사랑만 내가 프루브를 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적어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사랑을 어떻게 프루브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좀 선을 거달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나 그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그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로워지고 싶으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걸 판단받고 싶으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이 누군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평범한 유대인들이 이웃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을 아주 저주합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무식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무식한 놈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야. 우리처럼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웨이죠. 이방인들 노웨이죠. 예수님을 이웃이라고 노웨이죠.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웃은 누군가? 과연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이웃일까라고 생각을 언뜻 해보면 적어도 자기 같은 사람, 종교인, 종교에 투철한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을 만한 종교적 업적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그룹이니까. 내 이웃, 내 이웃, 내 원수가 아니죠. 내 이웃.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뒤집어 엎어놓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걸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스토리텔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토리텔링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이제 이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큼 알레고리화된,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알레고리로 해서 하나의 상징성으로 풀어진 비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문제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게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그래서 글로 내려가는 게 문제다, 여러분 여리고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왜 다 그렇게 괜찮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포인트가 아니죠. 그런 포인트가 아닌데, 근데 이제 아마도 그 당시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위험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강도들 만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대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강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강도질하고 죽기까지 패고 몸을 다 옷까지 벗겨가고 이런 건 진짜 나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을 괄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지, 이 전체 상황 속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질문했죠? 너의 이웃이 누구냐? 세 사람 중에. 그 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러면 여기서 너, 그 세 사람을 이웃으로 봐야만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에 율법교사는 자기는 당당해요.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스토리상 예수님은 이 당당한 율법교사를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너다. 네가 강도 만났다. 사실 그게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이 율법 교사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자기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심각한 내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구원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 바로 이 율법교사인데, 이 율법교사에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 이 얘기가 내 얘기인가? 가끔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얘기를 다 이렇게 곰곰이 듣다가 이거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막 그 오펜드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율법 교사의 이웃입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종교인. 근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캐라고리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 일을 하는 사람, 성전을 섬기는 사람. 근데 이 레위인은 누굽니까? 율법 교사의 이웃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이 주님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제사장이 왜 지나갑니까? 아니 여기 레위인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려둔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예수님은 저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대 제사장이란 레위인이. 왜냐하면 자기가 위선적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위선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막 그 화를 선포하실 때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장 42절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저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다시 말해서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너의 종교적 듀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는 국률도 없고 너희 속에는 공의도 없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게 주님께서 아주 careful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걸 다루시잖아요. 너의 신앙적 듀티를 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접근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저버렸다. 아,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뭐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아니, 도저히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율법 교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제사장이 나를 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레위인이 정말 나를 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들을 나의 동료요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문득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나도 그런 상황에서는 도와주기가 쉽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딱 줄 거놓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부터 의심이 오기 시작하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산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사마리아인을 딱 거기 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모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 그러니까 유대인 피도 좀 있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여져 있는 거기도 종교적으로 이단자. 정통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마리아인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것이 오해는 하지 맙시다. 이게 뭐 예수님께서 모든 사마리아인은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선하다. 너희들보다 낫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이 등장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강도당한 사람이라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날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너 목사 친구가 지나갔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더라.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교회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인데 그냥 널 보고 지나가더라. 아 그럴 리가 없죠.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를 구해주냐 하면은 이슬람 교도가 와서 나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몰몬 교도가 와서 나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좀 성향이 굉장히 이 반공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와서 나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게 시비 거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저는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펀치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이단자인 거 모르나요? 알죠. 그러나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는 뭘 따지고 있냐면요 정통을 따집니다. 뭐의 정통? 말과 생각의 정통. 율법을 제대로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신학이 정통인가,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아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과 말의 이단은 아닌데 이 사람은 삶의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아는데 삶이 달라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좀 반대로 우습게도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가적 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과 말은 좀 틀렸는데 삶이 정통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우리 생각에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에요. 그 이단 그러면 뭐 무지 싫어하죠. 뭐 그냥 이단은 꺼려지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그레이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 범죄 이러면은 어우 그 사람은 뭐 두 번 다시 해결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죠. 뭐 제가 뭐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라이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좀 성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도적질했다. 아이, 돈 띄어먹었다. 사기꾼. 근데 반면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위선적이다. 또는 교만하다. 내가 지적으로 교만하고 내가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위선적입니다. 저는요 교만합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술술 잘해요. 저는 성범죄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정말 비판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최고의 죄가 교만입니다. Cardinal sin. Cardinal sin. 최악의 죄가 교만. 왜? 그게 사탄의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도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가볍다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틀 속에 나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 또는 내가 좀 위선적이다. 아 주님, 뭐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 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아 지금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야 될 거고 그렇지 않기를 저도 바라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거야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심각지 않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웃이 된다는 것은 형식이나 어떤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이다. 사랑을 베푸고 국류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길래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권한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누굽니까? 굉장히 건방진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웃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결국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지 않는다. 왜 나오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는 거죠. 본문 안에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일단은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 참 미워했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로 보고 이것을 알레고리로 해가지고 특별히 35절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남은 비용 모자르는 비용을 갚아주겠다 이 말을 가지고 이 주막은 교회고 두 데나리온은 구약과 신약이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내가 오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요. 근데 뭐 성경에 그렇게 풀라고 말을 써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일종의 좀 굉장히 상징적인 알레고리카라는 거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컨시스턴한 해석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사마리아인이 뭘 했느냐.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돌보아 주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를 봤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에게 다가갔다, 그를 돌봐주었다. 이 네 가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셨는가 이 얘기를 할 때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그들의 고난을.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왔다,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써주신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 만나죠. 강도 누구 강도 만나죠? 옆에 있는 적국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뺏어가죠. 강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고난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들었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왔고 내가 너희를 구해주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보았고 우리의 신음 소리를 그가 들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러므로 그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 패러다임 속에 여기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정말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서 때렸다면 그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냐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나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누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에 구원자가 필요한데 세상이 날 구원하겠습니까? 레위인이 날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펀치라인 하나 날리시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 제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이웃이 되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누가 이웃입니까? 그거 질문하지 마라.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합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라. 누가 좀 만만합니까? 그거 아니다. 가장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이웃이니까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아 주여 너무 은혜스럽고 이 말씀 옳고 내가 이렇게 살 것이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율법 교사처럼 헛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치료받고 치유받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